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이 애굽 땅에서는 풍요, 뭐 다산, 번성 이런 것들의 상징물이었어요. 나일강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 헤케트의 얼굴이 그래서 개구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늘 그 개구리가 풍요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어조도 조금 강경해진 것 같아요. 이 백성을 내보내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서 늘 삽니다. 우리가 뭐 이 길인가 저 길인가를 늘 고민하지만 또 뭐 이사를 가면 이쪽 방향인가 저쪽 방향인가 고민하지만은 우리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돈을 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늘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지 작은 소로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분기점, 인생의 갈림길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조차 없죠. 그래서 사실은 쉐렌 키에르케고르 같은 학자는, 철학자는 결국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의 뿌리요, 교만의 완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나를 우상으로 삼기에 날마다 목마르고 갈수록 더 목마르고 인생의 끝까지 만족을 모르고 살거나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줌 제로 변할 존재를 스스로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결국은 재물이나 돈을 섬기는 곳,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것들에 묶이지 않는 삶을 말하기에 내 백성을 묶인 곳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이란 인간이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넌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큰 교만과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대역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나를 묵상하는 까닭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걸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하고 관련된 것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뭐 연습할 필요도 없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전부 내 거에 묶여 있는 것이죠. 다내 거예요. 조금 더 철이 나면 뭐내 교회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면 내 나라도 보이고 내 민족도 보이지만 그것도 다내 거죠, 뭐. 그러니까 뭐내 민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애국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이는 경계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선교사 편지도 받았지만은 뭐이 인도에서 소천하신 선교사님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그곳 땅에 가서 결국 그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로 또 순교를 하신 것이죠. 왜그 땅에 갑니까? 거기 누가 맞아준다고 환영한다고 거기를 가겠어요? 내 것에 집착된 삶을 살면 거기 왜 가겠습니까?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묶여 사는지,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가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 백성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을 이렇게 내게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보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오늘 주제예요. 개구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셨어요. 욥기를 보면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다못해 파도가 치더라도 아무리 큰 파도라도 그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 육지로 들어오면 뭐 쓰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제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인간에게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가 그 경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균형이요, 아름다움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균형이요, 안정이요, 아름다움이죠, 뭐. 아내가 아내 있을 자리를 알고, 남편이 남편 자리가 있고, 자녀들이 자녀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가정의 화평이요, 가정의 평안이듯이 개구리는 개구리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생 동물은 야생 동물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에 있을 자리를 자꾸 벗어나는 것, 남자가 남자에 있을 자리를 벗어나는 것,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게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났을 때 생기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일찍 자는 사람이 무슨 병 걸릴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밤을 새워 일하고 뭐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노름하고 하다가 얻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준 건 낮과 밤의 경계를 전하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전하고 그 모든 경계를 정해두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그 교만한 사람들은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덜 일탈을 꿈꾸고, 일상에서 일탈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예, 교만한 증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원래 나일 강에 사는 건 아니고, 물론 나일강 옆에 있는 그 습지대에서 사는 게 개구리 습성 아닙니까? 근데 이 개구리들이 워낙 알을 많이 낳고, 그 알이 이제 뭐 이렇게 올챙이 됐다가 개구리 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걸, 와, 어떻게 저렇게 알을 많이 낳나? 그래서 개구리 알 낳듯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케트라는 여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 여신의 얼굴조차도 개구리 얼굴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개구리가 니네들의 풍요, 다산의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개구리를 한번 원 없이만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왔어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개구리가 온 땅에 이제 올라왔어요. 뭐 그래서 뭐 이미 어디 뭐한 군데 어디 뭐빈 곳이 없을 만큼 개구리가 가득 찬 거죠. 나중에 뭐 메뚜기 재앙도 나오지만은 이 동물들이 갑자기 번식하는 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상 징후들 아니에요. 우리도 뭐 이게 보면은 뭐 날파리들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무슨 뭐이 이게 해충들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균형이 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버리면서 생기는 연쇄적인 반응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생태계도 보면 제1포식자 고래를 없애면 그 밑에 하위 동물들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뭐 생태계라는 게 뱀이 개구리 잡아먹고 개구리가 또 무슨 모기알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게 성가시다고 뭘 하나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그 생태계가 자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치면은 그뭐 이렇게 파리 못 잡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주렁주렁 매단 달면서요. 이렇게 찍어서 파리를 쫓아야지 F킬라 이런 거 뿌리면 안 된다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파리가 해충이지만 그 자기들 생태계에서는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태 마을에 가면은 뱀이 다녀도 뭐 그냥 내버려둬요. 생태계 마을을 조성해 놓은 데 가면은 그 뱀이 이렇게, 물론 뭐 코브라나 독뱀 같은 건 그게 없지만 뱀이 또 이거 잡아먹어야 될게 있고 그 잡아먹는 게또 잡아먹고 해서 이렇게 다 고리사슬, 먹이사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내 편의대로, 내 관점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동물들을, 생물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먹이사슬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포경하지 말라는 게, 고래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제1바다 생태계 1포식자거든요. 그놈이 또 먹어야 될게 있는데 고래를 잡아먹으면 그 밑에 것들이 급속히 번성하게 되고 그럼 또그 밑에 하위 저기 짐승들이 또 사라져버리고 이런 엄청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리 하나만 끊으면 이 모든 게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유, 이제 바로가 고집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고집에 균열이 생긴 것이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그렇게 돌덩이 같은 마음에 드디어 크랙이 간 거죠.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애굽 술사들도 흉내는 냈습니다만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는 흉내는 냈지만 개구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건 또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망가뜨리는 건할수 있는데 제자리로 돌이키는 게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리를 벗어난 삶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우리는 뭐 애굽 땅에 사는 게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내 제자리로 돌아가라. 결국은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래 자리예요. 흙이나 먼지가. 근데 흙이나 먼지인 주제에 그렇게 뭐 잘난 듯이 설치다가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를 기억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냐고요. 저도 돌아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연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존재를 잠시나마 숨쉬게 하는 것, 그렇게 한 줌 죄나 흙에 불과한 존재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는 것, 그건 뭐 감사가 물밀듯 밀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며 쓰며 이렇게 섬세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의 감정을 그렇게 참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며 말이죠.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작은 존재를 이런 신의 형상으로 빚어갔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놓쳐버리는 것보다도 불행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 자체가 제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인생이 이게 어긋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의 자리, 아니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공간조차도 그 많은 것들 다른 쓸데없는 것, 5만 가지 잡생각으로 다 쓰레기통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건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애들 노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건 뭐 옛날에 땅 따먹기를 하거나 모래성을 쌓거나 딱지치기를 하거나 요새 뭐 게임을 하거나 또 무슨 뭐라 그래, 뭐 메타버스? 그 가상공간에서 그냥 그 인간을 점점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가상공간 쪽으로 끌고 가면서 현실감이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 삶 지극히 작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현실 감각 내지 현실 인식 위에 세워져야 할 인생의 큰 흐름을 갖다가 가상 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거기서 또 무슨 뭐 도시를 짓고 거기서 또 상행위를 하고 여기서 하던 것 똑같은 걸 또 가상 공간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 돈을 쓸어 못 담고 쓸어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불을 탄생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불을 또 회전시키는 거죠. 불을 쫓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가겠죠. 거기도 또 돈 된다 하면 또 거기 다 가겠죠. 유니버스도 살기가 힘든데 메타버스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겠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모세가 칼자루를 쥔 거예요. 그 도대체 언제 개구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소위 바로가, 파라오가 개구리 때문에 지금 못살 지경이 된거 아니에요. 그 개구리 때처럼 번성하게 해달라고 개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게 되었으니 개구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소서. 그게 바로의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언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으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 와서 내 인생은 제자리로 언제 돌아가야 하느냐? 고 묻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평강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 평강의 이유를 묻는 까닭이란 말이에요. 너는 보니까 뭐 세일 때도 분주하게 안 다니고, 넌 그렇게 뭐 치장도 별로 안 하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광이 나니? 그렇게 한번 질문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요새 어디 가서 피부 관리를 하니? 네.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뭐 근심이 많으면 맨 얼굴에 기미가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근심보다 좋은 다이어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본성을 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쌓이면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그렇게 뭐 그냥 그 신처럼 숭상을 했던 그 개구리가 갑자기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자리를 벗어나서 온 땅에 그렇게 뒤덮었는데, 예? 결국은 그것들이 무더기가 돼가지고 땅에 쌓고 보니까 그냥 썩는 악취가 진동을 했더라. 여러분, 쌓으면 다 썩습니다. 쌓는 것마다 썩어요. 돈을 쌓아도 악취가 나고, 권력을 쌓으면 더큰 악취가 나고, 그래서 쌓는 것들마다 부패하고, 결국은 절대적 분화,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았으며, 어떤 절대 권력 하에서 사는 것에 악취가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취를 내며 썩어갑니까? 킬링필드가 18세기 일입니까? 16세기 일입니까? 수백만을 그렇게 죽이고 학살하는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을 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누가 보니까 책을 쓴데 그렇게 썼더만요. 가난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적어지면 불안하고, 진짜 부자들은 통장에 돈이 쌓이면 불안하다고. 물론 뭐그 사람들은 투자를 위해서 그 돈을 흩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부자란 뭐 어떤 사람이에요? 흩는 사람이 부자죠. 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쌓아놓고 그 더미에 자기도 묻혀서 썩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흩어서 그름이 돼도 흩으면 많은 걸 살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흩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는 것이죠. 얼마나 흩고 가느냐가 우리가 누렸던 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쌓았던 것이 우리의 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더기로 쌓았더니 그냥 땅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지금 필립공이 돌아가셨다고 저렇게 장례식 치르지만은 버킨금 궁이나 옛날에 우리 무슨 덕수궁이나 무슨 창경궁이나 그 궁에 무슨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다숨못 쉬다가 죽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쌓아가지고 악취가 나니까. 자, 15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수 있게 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듯이 숨을 쉴 수만 있게 되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숨쉴수 있을 때 아침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숨을 쉴수 있기 때문에 사지가 좀 그래도 움직이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올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숨을 쉴수 없게 되면 죽는 것밖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인공호흡기 떼면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숨을 쉴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쉴수 없게 되었을 때 예배처럼 달려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조금 숨좀쉴수 있을 만할 때 아침마다 찬양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냥 목소리 나올 때 소리 내서 성경 읽으십시오. 목소리도 저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수 두 사람이 목소리 잃는 거 봤어요. 그렇게 노래 잘 부르다가 목소리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소리 나올 때 성경 소리 내서 읽고 그이 입술이 그냥 움직일 때 그래도 사람 좋은 소리하고 칭찬해 주고 그거 입술도 움직이지 못할 때그 생각하면 그다 후회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남 미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쌓기를 거절하십시다. 우리가 올해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씩 또 흩어지지 않습니까? 좀더 예배 드리던 두 곳이 이제 또 교회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흩어져서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점점 흩어지면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제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 성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늘 낮은 곳, 낮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때 하나님 겸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입술과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인생의 값진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숨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호흡으로 할수 있는 일이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는 일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오늘도 주 앞에서 정말 두벅두벅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입술의 고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입술로 기도할 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정말 병상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른바 양극화가 정말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무력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풍요함을 바랐지만은 풍요함의 상징인 헤케트 신이, 그 개구리가 온 땅에 쌓이더니 무더기가 되더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숨을 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쉴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숨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 전체를 흩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흩어진 삶의 자락, 생명의 자락 붙들고 올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떻게든 쌓고자 하고 어떻게든 무더기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깨트려 흩어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한, 그리하여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제자리로 돌아간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